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3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여덟 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대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이 사도행전은 본문이 순서를 가지고 단락을 이루면서 전개가 됩니다. 맨 앞부분은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지는 내용이 남았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땅의 교회가 세워지는 내용이 남았고 맨 끝에 땅끝의 교회가 세워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땅끝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사람들을 세우셨는데 특별히 두 번에 걸친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예수님께서 주선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본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과 아나니아가 만날 수 있게끔 이렇게 인도를 하셨는데요. 이제 오늘부터 보는 내용은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게끔 인도하시는 내용입니다. 다만 베드로와 고넬료가 직접 만나기 전에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건은 엄밀하게 보자면 고넬료를 만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벌어지게 하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을 좀 만져주시고 베드로를 조금 더 고쳐주시고 베드로를 고넬료에게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벌어지는 그런 사건들, 사전작업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그리고 그 일들이 여지껏 사역과는 어떤 차이가 있고 앞으로 땅끝에 교회가 세워지는 일과는 어떤 관련을 갖고 있는가, 이런 측면에서 지금 사건을 좀 더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 하나, 그 다음에 내일 보게 되는 사건 두 가지 사건을 우리가 나누고 그 이후에 고넬료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게 될 겁니다. 먼저 32절에 보면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이러면서 사건이 출발합니다. 베드로가 특별한 목적지를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를 막 돌아다닌 거죠. 아마 이 돌아다닐 때도 팔도 유람하듯이 놀러 다닌 게 아니라 말씀 증거하고 사역 감당하면서 그렇게 돌아다녔겠죠. 그래서 쭉 여기저기를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습니다. 루다에 사는 성도들, 왜 여기 루다에 갔을까? 이유는 나오지 않아요. 여하튼 여기저기 가다가 여기 도착한 것이니까 아마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어찌 보면 떠돌이처럼 정처 없이 여기저기 가다가 루다도 그냥 어쩌다 보니 간 곳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루다로 가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어찌 보면 운명처럼 루다에 다다른 것입니다. 루다에 처음에는 왜 갔느냐? 성도들에게 내려간 겁니다. 불신자에게 전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 믿고 있는 그런 성도들을 만나고 사귀고 교제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을 또 양육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잘 든든히 서 있도록 이렇게 섬겨주기 위해서 루다에 간 거죠. 그랬는데 원래는 성도들을 보기 위해서 갔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33절에 보시면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회라. 여기 보면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애니아라고 하는 이름을 보면 이름만 놓고 보면 여자인 것 같아요. 이게 남자 이름이 아니라 여자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가령 뭐 김순희 이렇게 했다 그러면 남자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여자죠. 그러니까 이 애니아라는 이름도 여성형이기 때문에 여자인가 보다 이렇게 알 수 있고요. 또 이 이름이 있다는 것은, 이름이 이렇게 특정되어 있다는 것은 이분이 유명하거나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미 특정된 것 같습니다. 보통은 그냥 여자를 만났다 이러는데 그렇게 안 돼 있고 이름이 나왔으니까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점이 하나 있는데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앞부분에 보면 베드로가 루다에 내려간 이유는 성도들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애니아가 성도였다면 애니아라고 하는 성도를 만나매 이렇게 표현을 했겠죠. 아니면 앞에 나오는 단락들을 보면 제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제자들, 성도, 경건한 사람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그냥 사람을 만났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애니아라고 하는 여자는 불신자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애니아를 만났을 때 애니아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거나 아니면 자기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있었거나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 믿지 않고 그냥 고통만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중한 질병으로 중풍으로 8년 동안이나 침대에 누워 있었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거동을 할 수 없을 만큼 힘들고 어렸던 상황 같아요. 연수를 보면 8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막 38년 된 병자도 보고 수십 년 된 병자들이 성경에 나오니까 8년 정도면 뭐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8년이면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기 전부터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전부터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전부터 중한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불신자인데 오랫동안 중한 질병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 문제를 베드로가 어떻게 해결했는가? 3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냐. 일단 이름을 불러줍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야 이름 부르시듯이 바울아 이렇게 사울아 이름 부르시듯이 베드로도 이름을 불러줘요. 에니아야. 그리고 뭐라고 선포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대. 곧 일어나니. 이 베드로가 두 가지 말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두 번째는 일어나라.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한 것은 앞에 나왔던 다른 사건들과 비슷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는 것.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다고 하는 것이 이 에니아 입장에서 놓고 보면 자기랑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에게까지 은혜를 베푸는 그런 모습이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라. 이 두 가지 말은 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모습과도 흡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앉은뱅이가 있었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두 가지 말을 했어요. 첫 번째는 나한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겠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그게 이제 병을 고쳐준 주된 내용이었고 두 번째는 일어나서 걸으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 표현은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들인 거예요. 예루살렘에서도 들어본 적이 있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지금 이 병자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러니까 35절에 보면 결국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았고요. 결국 어떤 최종적인 결과가 나타났느냐. 35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신자들이에요. 다 그를 보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되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는 자리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결국 베드로가 행했던 첫 번째 사건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에니아라고 하는 오랫동안 중한 질병으로 고통당하던 불신자 여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주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표적을 보았으니까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는 그런 사건이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냥 이렇게 쭉 내용을 읽다 보면 아, 기적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이 본문을 보시면 대상이 누구였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대상이 누구냐면 여자들입니다. 지금 사건도 여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요. 다음번 사건도 여자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여자인데 특별히 불신자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역을 하면서 예전에는 예루살렘에서 남자들 중심으로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심으로 이렇게 있었는데 그 은혜를 지금 불신자인 여자에게까지 베풀어주는 겁니다. 다만 이 여자는 아마도 유대인인 것 같습니다. 여튼 그래도 남자가 아니어도 은혜를 받게끔 그렇게 해서 대상이 확대가 되는 거예요. 대상이.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러 가거든요. 고넬료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고넬료한테 안 가고 싶어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방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역의 범위가 지금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예루살렘에 있다가 그 다음에는 다른 지역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지역에 있는 여자들에게까지 그 사람이 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는 이 범위가 좀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했던 베드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한테는 안 가고 싶어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어떠냐면 내가 불신자 여자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는 한이 있어도 내가 이방인한테는 내가 못 가겠다. 그렇게 고집을 부린 거죠. 여튼 지금은 일정 부분 베드로의 사역 대상이 넓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베드로가 했던 이 사역의 내용을 보면, 사역의 내용이 어떠하냐? 이 사역했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를 동일하게 베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령 차별을 두어가지고 너는 여자니까, 너는 불신자니까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없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게 한편으로 생각하면 예수님 믿는 우리들, 성도들인 우리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 좀 불만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핍박받으면서도 믿음 지키고 열심히 헌금하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발버둥 쳤는데, 그런 내가 받는 은혜와 불신자로 세상에서 죄짓고 살던 그 사람이 받는 은혜가 똑같다, 이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좀 불만이 생길 수도 있죠. 근데 이런 것 같으면, 불신자랑 똑같은 은혜를 받을 것 같으면 내가 굳이 신앙생활을 똑바로 열심히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불신자인 이 여자에게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생각으로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어떤 방식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냐면, 성도들이 받는 것과 똑같은 방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은혜를 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구원을 받고 고침받은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행해지던 것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게 했는가? 불신자들이 회개했었죠.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안진뱅이가 일어났었죠. 예루살렘에서는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은혜가 이루어졌는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근데 그게 똑같은 모습이, 예루살렘 교회와 똑같은 모습이 지금 이 장면에서도 벌어지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결국 고넬료에게까지 가면 그 사람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과 똑같은 은혜를 받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도 잘 납득이 안 가는 것처럼 베드로 입장에서도 언뜻 보면 납득이 안 갈 수도 있어요. 왜 이 여자에게, 불신자인 여자에게 내가 예루살렘에서 성령 충만 받고 행했던 그거가 똑같은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실까? 이게 납득이 안 갈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예루살렘에서도, 사마리아에서도, 땅끝에서도, 불신자에게도, 여자에게도, 가난한 자에게도 동일한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길 원하시고, 또 그렇게 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들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비슷한 내용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당시 사회에서는 천덕꾸러기에 불과했던 병든 늙은 여자를 찾아가셔서 병을 고쳐주시고, 또 그로 하여금 주님 섬기는 자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 베드로도 비슷하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문자적으로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병자가 고침을 받는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자적으로만 놓고 보면 내가 설령 불신자라 하더라도, 내가 설령 믿음이 없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믿음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처럼 나에게도 은혜 베푸실 것을 소망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주제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을 베드로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면, 이 사건은 주님께서 베드로를 어찌 보면 강팍한, 또 고집이 있는, 난 절대로 고넬료 같은 이방인한테는 갈 수 없어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던 베드로를 차츰차츰 고넬료에게 데려가시기 위해서 한 단계 한 단계를 거쳐가시는 겁니다. 처음부터 고넬료에게로 탁 데리고 가시지 않고 지금 이 단계를 거쳐서 불신자 이방인 여자에게 먼저 가게 하시고, 다음번에 가 또 다른 여자를 또 한 번 또 만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고넬료에게 가게끔 이렇게 차츰차츰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3편으로 생각해 보면 아나니아가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나니아는 예수님께서 차츰차츰 핍박자 바울에게 데리고 가시는 게 아니라 단번에 그냥 바울에게 가라 하면서 딱 데리고 가셨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훨씬 더 고집이 센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잘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가니까 차츰차츰 데리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죄를 지어서 탕자처럼 내가 아버지 곁을 떠나서 여기저기를 허랑방탕하게 생활하고 지내며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는데 내 생각과는 다르게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의 사람을 만나거나 장소를 옮기게 되었을 때 주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기에 나를 여기로 이렇게 인도하셨을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혹시 못하겠다고 고집 부리고 있거나 나는 안 가고 싶다고 하는 곳으로 주님께서 나를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이런 단계들을 거쳐서 나를 옮겨주시고 계신 것은 아닌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끼친 휘불근 목회자분들이 여러 분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이 한경진 목사님이죠. 한경진 목사님 자서전을 보면 다른 분이 쓴 책이에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셨을 때 어느 날 선교사가 저쪽에서 이제 말씀을 좀 전해달라 해가지고 한국인 조사를 데리고 이제 낙인지 말을 타고 조사가 이렇게 말을 끌고 가는 거예요. 밤에 가다가 산길에서 길을 잃었답니다. 그래서 원래 가야 할 곳은 못 가고 저기 보니까 마을이 있어서 마을에 가서 기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가려고 했던 곳이 아니었죠. 근데 거기까지 왔으니까 선교사가 뭘 했겠습니까? 말씀 증거하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한 거죠. 근데 그때 참 감사하게 그 동네에 살던 청년 몇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 선교사 때문에. 그리고 그 청년들이 한양까지 와서 선교사한테 말씀을 듣고 돌아가서 자기 동네 고향에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한경진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선교사가 길을 잃지 않았다면 한경진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 영락교회가 있을 수 있었을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선교사가 길을 잃은 것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베드로가 만약 지금 본문에 나오는 애니아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지 않았다면 과연 고넬료를 만나러 갔을까? 과연 땅끝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을까? 여러분, 언제든지 주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발버둥 치고 기도하면 나는 잘 모르지만 나는 잘 납득이 안 되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런 믿음, 그런 소망으로 우리가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든 어디서든 누구를 만나건 주님의 제자로 은혜를 공급하는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그리고 결국에는 주님 뜻대로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족족들을 생각해보면 사실 우리 원하는 대로,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아니하였던 것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울며 한탄하며 왜 이런 어려운 지경을 만나야 하는지, 왜 이런 사람들을 만나야 하는지, 왜 이런 곳에 거하게 되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때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뒤돌아 생각하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이었던 것들을 우리가 또한 고백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고집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 이해하고 우리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섭리하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대로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나가는 주님의 귀한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며 주님의 뜻을 위하여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주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